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함께 읽습니다.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였다고 해서 메시아 예언시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편이 메시아 예언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메시아 예언시를 지었다라는 것은 다윗은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 있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메시아 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를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본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인용하셨고 또 서신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여러 책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볼 때 여러분 그 어떤 교수의 논문을 많이 인용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그렇게 권위가 있는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를 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다윗의 후손으로만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위대한 분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누구누구의 몇 번째 종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표현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주라고 하는 칭호는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110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주님이라고 나온 본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이신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절을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절을 받아야 되실 분, 무릎을 꿇어야 되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른쪽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옳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왼쪽은 무슨 말일까요? 왼쪽은 그르다, 외다라는 말이에요. 외다, 그르다. 그래서 틀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오른쪽 왼쪽을 옳고 그름의 척도로 그렇게 방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쪽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인가? 바로 오른쪽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대리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저 그 옆에 앉아 계신 대리자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시듯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제가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 규라는 말은 여러분 그 밑에 1번 각주를 보시면 관주를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팡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 나와 있죠. 이 지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규라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통치권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통치권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3절에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권능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권능의 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때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즐거이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생명이 움트는 새벽 이슬 같은 군대가 든든하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 보시면 4절이 참 중요합니다. 메시아는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처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진정한 메시아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롯을 구출하고 그 가족을 데리고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으로 얻은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계보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7절은 이제 메시아께서 주변국들을 물리치시고 정복하실 것이다,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7절에 보시면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심으로 전쟁이 끝나고 타는 목을 축이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승리한 왕의 모습을 표현하는 구절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말씀이 기독론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 더 높은 왕이 있다라는 것, 권능의 규를 통치권이라는 것이 바로 나보다 더 높은 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스려달라고, 내 삶을 다스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저께도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이제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기준과 원리가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범하고 있는 저는 가장 큰 잘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에서 배운 그 정신대로 비즈니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그러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대로 해야 된다, 세상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현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통치권은 누구에게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현실이 누구시냐? 현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이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우리가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분명히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권능의 날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거룩한 옷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잖아요. 작업복을 입으면 작업에 맞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장을 입거나 또 뭐 가운을 입거나 다 그거에 맞는 맞춤 이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의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1987년 8월 15일에 노스웨스트 항공 255편이 디트로이트 공항에 이륙하다가 추락해서 155명이 사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유일한 생존자가 시실리아라고 하는 4살짜리 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하나도 다친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봤더니 탑승자 명단에 분명히 이 시실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멀쩡해 보여서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추락 사인이 있고 나서 엄마가 무릎을 꿇고 이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네 살의 시실리아를 아주 강하게 감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락할 때 모든 충격은 다 어머니가 다 그 충격을 견디면서 이 아이는 완벽하게 구조해 넣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셔서 우리의 모든 충격을 다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죄와 수치와 반역과 우리의 굳은 마음의 충격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어떤 옷이겠습니까?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옛날에 잘못한 그런 그 저지른 죄 때문에 죄책감의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충격을 다 받으셨다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거룩의 옷을 입은 삶이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한 백성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이 헌신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한다. 여러분 여기 혹시 강제로 오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강제로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메시아께서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내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서 행동을 하고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으로서 행동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왕은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어지러운 가운데서 왕이 있다는 것은 그 어지러운 혼돈을 바로잡는 역할이 바로 이 왕의 역할입니다. 질서를 부여해주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돈에 빠진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힌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 왕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화장이라는 말이 이렇게 매장에 가보니까 코스메틱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일까 찾아봤더니 이 코스메틱스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코스모스에서 나왔습니다. 우주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화장이라는 것이 우주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리의 얼굴이 혼돈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눈썹이다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눈이다 입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주는 것처럼 화장이라는 것은 질서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무질서하고 정돈이 안 된 삶을 질서를 잡아준다는 것은 바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라틴어로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중보자이지요. 백성의 죄 때문에 대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아픔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사람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메시아 예언시라고 그랬습니다. 내 위에 누가 계신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거룩한 옷을 입기에 힘쓰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왕으로서 우리의 무질서한 부분들을 고쳐나가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간구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또 주님 앞에 귀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할지라도 내 뜻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 준비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본당에서, 교육관에서,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 또 선교지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변치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입술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이 자리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초대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